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예,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 예, 한 절만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두 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만은 다윗의 아들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그 솔로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솔로몬을 한 시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솔로몬을 나눌 때는 다윗이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받으셨다는 증거의 상징이 이 솔로몬이었다. 왜냐하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이제 그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이 돌이키고 다시 밧세바와 이제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이를 주셨는데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받지 않으셨다면 둘째 아이도 치셨을 텐데 둘째 아이였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는 그 이름까지 붙여주시고 하셨던 걸 보면 하나님께서 돌이킨 다윗을 용납하시고 받으셨다는 그 증거가 누구냐면 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성도가 범죄할 수 있고 또 곁길로 갈 수 있지만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진 상징성을 지난주에는 우리가 좀 나눴었고요. 오늘은 그 솔로몬의 신앙을 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가장 번성하는 시기가 언제였느냐? 이 솔로몬 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초를 닦은 사람은 다윗이죠. 사실 다윗 없이 그 솔로몬 시대에 그 부흥기가 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그 재료들도 준비를 다 해줬고 또 다윗 시대에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그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또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정도였냐면 전쟁이 없이 평안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나라든지 전쟁의 그 위협이나 두려움이 없이 지낸다는 것은 참 복된 것이죠. 그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나라하고 비슷한 점 중에 하나가 늘 그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다는 거. 그게 이제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점이고 국민들 머리가 좋다는 거, 그죠? 그것도 좀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거 인정 안 되시죠? 머리 좋은 거.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그 전쟁이 없이 평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은이 길거리에 돌같이 흔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윤택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전쟁 없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예? 그죠? 그러면은 뭐 그 왕이 국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 정말 그 최소한의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문제들이 없다 보니까 또 이제 자손들도 많이 낳고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인구 그 연령 구조가 삼각형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많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령대가 들어갈수록 적어져서 이제 노인들이 작고 이렇게 삼각형이었는데 지금은 역삼각형이 돼가고 있습니다. 역삼각형이 되면 어떻게 되죠? 넘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는 국민들이 수가 많아져서 모든 면에서 나라가 번성하고 좋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그 첫 시작할 때 보면 겸손하게도 나라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근데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딱 맞다.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재물과 영광까지 주마.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지혜와 지식이 많았냐면 하늘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그 다음에 육지의 짐승들, 기는 것들을 다 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은 우슬초, 가장 그 작은 풀부터 시작해서 백향목까지 그 논할 수 있는 엄청난 지식의 소유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백과사전이 다 들어있던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오늘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으로 시작했던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타락한 데서 돌이키지 않고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돌이키지 않고 생을 마감했다. 참 슬픈 일인데요. 이것이 비단 그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항해로 배가 항해하는 것으로 치면 침몰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왕들의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많던가요?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왕들이 많던가요? 그런 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왕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이 경계의 내용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은 다윗도 왕이 된 후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죠? 솔로몬도 왕이 된 후에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돌이켰고요. 다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왜 솔로몬은 돌이키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솔로몬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돌이키지 않고 인생을 마감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네? 교만에서? 교만? 네. 어떤 부분에서 많이 교만했을까요? 예, 네, 그렇죠. 정답만 이야기해 주셔갖고. 여러분, 왜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고 생을 마감했을까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은 타락의 그 전조들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왕이 돼서 초반에 애굽 그 공주입니까? 애굽 왕의 딸을 이미 데려다가 그 아내로 삼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기도 전에 이미. 근데 하나님께서 왕의 규례를 주실 때 신명기에 보면 왕에게 세 가지를 금하세요. 첫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 아내들이 너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할 것은 남자들이요,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아내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아내들이 약해 보여도요, 남자들 마음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이 남자는 머리고 아내들은 목이다. 이게 목이 다툰다는 거예요, 방향을.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들이 너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근데 솔로몬은 아내들을 1,000명을 뒀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네. 아내들 얼굴을 다 알았을까? 교회 성도가 1,000명 되면요,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에서 또 차 때문에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면 같은 교회 다니는데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1,000명의 아내도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들을 많이 뒀으면 그나마 나은데,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많이 데려왔단 말이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정략적인 그런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나라의 왕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방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데리고 옴으로써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갔을 때 그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그모스, 뭐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이런 신들을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도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에도 영향을 줘서 솔로몬도 그런 신들을 섬기는데 함께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왕이 이제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뭐냐면 금은 보화를 많이 쌓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은 금은 보화를 너무 많이 쌓았어요.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많이 갖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은이 길에 돌만큼 흔했으니까 얼마나 금은 보화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금은 보화가 많으면요, 마음을 뺏기는 게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그 하나님께 막 그 요청을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섬긴 걸 기억해 달라. 그러면서 살려 달라고 이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가 10도나 물러가게 하는 그 이적을 보여 주시면서 히스기야 왕을 살렸어요. 그래서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어요. 그러면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그리고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이적을 봤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나는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뭘 보여줬죠? 자기 보물 창고, 자기 내탕고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다른 보물들의 마음이 많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보물들, 귀한 것들, 그런 것들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랑한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리라.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의 두 번째 문제점은 금은 보화를 너무 많이 쌓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금하신 것이 있었는데 애굽 나라에 다시 가지 말고 거기에서 말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애굽 나라에 말이 많았나 봐요. 좋은 말이. 그 흔히 말하는 종마, 그 비싼 말들이 있잖아요. 좋은 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말은 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차의 힘을 이야기할 때 면마력 그러잖아요. 그 마력 할 때 마가 말마자예요. 그러니까 50마력 그러면 말 50마리가 끄는 그 정도 힘이다. 뭐 그런 뜻이죠. 예, 네, 하여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거죠. 어느 나라 왕이든 그 말이 많고 마병이 많으면 힘이 있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가면 안 돼.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솔로몬 왕은 애굽의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를 위해서만 말을 가져온 게 아니라 자기와 친분을 맺고 있는 나라의 왕들을 위해서도 애굽에서 말을 사와가지고 팔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나라 왕들은 왕이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이 이 적힌 책을 옆에 두고 항상 그 내용을 기억 숙지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는데 솔로몬 왕은 아내들도 많이 두고 그것도 이방 여인들로 그리고 금은 보화도 많이 쌓고 그리고 말을 사오기 위해서 애굽 나라의 사람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마땅히 왕이 가져야 될 그 자세에서 떠남으로써 이 타락의 전조들을 이미 그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딥니까? 열왕기상 우리가 오늘 본문 11장 9절을 읽었습니다만은 10장 26절부터 11장 한 3절까지를 보면 그 뭐죠? 금은 보화를 많이 쌓은 거, 또 말을 가져온 거, 그 다음에 아내들을 많이 둔 거 내용이 쭉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저는 좀 더 솔로몬의 깊은 데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왜 그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범죄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돌이키고 왜 어떤 사람은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가느냐,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의 그 기록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솔로몬은 왕이 될 때의 내용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지만 왕이 될 때까지 꽤 오랜 기간을 고난의 세월을 보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거는 30살 돼서 실제적인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왕이 되기 전에 그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물론 왕이 된 후의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왕이 되기 전의 내용은 거의 기록이 없고요. 왕이 되고 나서부터의 내용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추측한데 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생을 살았었는가, 여기에 저는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윗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어찌 왕이 죽은 개나 벼룩을 사냥하려고 나오셨습니까? 자기를 표현할 때 죽은 개 혹은 벼룩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 자신을 죽은 개로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못난 연약한 존재로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솔로몬도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걸 보면 솔로몬도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많은 성공을 경험했고 솔로몬도 많은 성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만큼 이렇게 화려하게 인생이 피고 그 왕으로서 아름답게 나라를 그 화려하게 이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외형적으로는 큰 성취를 본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탁 넘어져갖고 못 일어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배가 기울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이제 그 밸런스트라고 그럽니까? 수평 잡아주는 거? 수평을 잡아야 되는데 기울어졌다가 침몰해버린 거죠. 근데 다윗은 기울어졌지만 다시 수평을 잡아서 말년까지 하나님 앞에 살다가 갔잖아요. 그 차이점이 뭐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경험했던 그 신앙, 이제 이런 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내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공. 내공이 뭐냐? 어떤 사람이 그 체험하고 훈련받은 것이 안으로 그 쌓여서 그 뭐라 그러죠? 그 기운이 쌓여 있는 그 정도.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형적으로 확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 나무로 치면 보이지 않는 부분, 뿌리죠, 뿌리.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시기들을 통해서 확 드러나는 건 없었지만 밑으로 마음의 심지가 깊이 뿌리 내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울 왕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다가 어느 날 사울만 없으면 다윗이 너무나 그 평안한 세월을 보냈을 텐데 사울 때문에 문제구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다윗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아니 저 사울이 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고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해. 사울만 없으면 내가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해봤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 저 인간만 없으면 될 텐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 왔을 때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 때문에 힘든 면이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을 때 안 죽였다는 것은 다윗이 뭘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저 사울 왕을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으로 고하러 온 아말렉 소녀를 만났을 때 다윗이 슬퍼했잖아요. 그리고 그 소녀를 네가 스스로 그 말을 했으니 그 죄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죽이잖아요. 그 소녀는 상 받을 줄 알고 왔는데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사울 때문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저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제거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는 분명히 사울이라는 걸림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의 마음에서는 사울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구 때문에 신앙을 못하겠어?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울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지 않고 사울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 그리고요, 다윗은 왕이 되기 직전까지 믿음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디 드러나냐면은 시글락성에 갔을 때예요. 이제 마지막 그 연단 코스가 시글락이었습니다. 시글락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블레셋 쪽 성이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살만하다 하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전쟁터에 갔다 와보니까 그 시글락 성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이제 전쟁터에 남자들은 다 나가고 여자들하고 애들만 있었는데 아말렉이 침범을 해서 아내들하고 애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시글락 성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대단해 보여도요, 일 마치면 가서 쉴 집이 있어야 되고 여우 같은 아내하고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보니까 안식처가 불탔어요. 처자식은 사라지고 없어요. 아,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혼자가 아니라 따라주는 600명이 있었는데 그 600명의 처자식까지 다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그 리더로서 어려운 부분이었겠습니까?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 리더도 기분이 좋은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됐으니까 자기 불행 플러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불행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드러나냐면 자기를 따르던 600명이 돌을 들고 일어났어요. 다윗 저 인간 따라다녀갖고 된 게 뭐 있냐 지금까지. 어? 결론이 처자식 뺏기고 말이야. 이건 뭐야? 아니, 다윗이 뭔 잘못했습니까? 근데 다윗 죽이겠다고 다 돌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시글락성 불탔죠? 아내들 둘이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갔죠? 자기를 따르던 600명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돌 들고 일어났지요? 다윗 앞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 다윗의 마지막 훈련 그 코스가 이제 마감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힘을 얻은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도 울었습니다. 다윗도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면 도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이래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았는데 아말렉을 치고 빼앗겼던 거 다 다시 얻고 아말렉의 소유였던 것까지 다 빼앗아 갖고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에 가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훈련 코스인데 왕되기 바로 직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전보다 더 형편이 나빠졌어. 근데 하나님 한 분만 딱 남았어요, 다윗에게.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물론 다윗도 범죄하고 잘못했습니다. 솔로몬도 범죄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적으로 내공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 그것이 다윗 마음 깊은 곳까지 뿌리 내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강력한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곁길로 갔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겸손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봤지만 곁길로 갔다가 다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걸 바로잡아줄 만한 영적 심지가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던 거예요. 배를 바로잡아주는 건요, 배 밑바닥에 물을 채웁니다. 배 제일 밑바닥에. 그래야지 배가 기울어졌다가도 그 배 밑바닥에 있는 물의 무게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용비어천가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이게 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육신, 혈육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가무는 날에도 그죠? 마르지 않는다. 그 말씀 나오잖아요. 예. 어디에 뿌리를 내린 나무라고 나오죠? 물가에 심은 나무. 그 물가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화려하게 남들이 알아줄 만큼 뭐가 드러나게 뭐가 없을지라도, 그리고 내게는 구원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많고 시련도 많으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어떤 뜻을 두고 이런 어려움을 주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훈련하고 계시구나, 그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 딱 둘 있잖아요. 이 신앙을 훈련받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정말 그 확 꽃이 피듯이 확 피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막 드러났을 때도 여러분의 영적 심지가 견고하게 돼서 여러분이 순간 치우치고 흔들릴 수 있지만 영적 균형을 잡고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